때때로 우리는 이 상상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생각만 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뭐 예를 들면 TV를 본다거나 이 남의 이야기를 듣다가 지나치게 막 상상하는 바람에 이 지레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 우리의 불안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과 교육 사업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상상이 없다면은 이런 사업은 가장 먼저 저물게 될 것입니다. 뭐 아마 안 계시지요? 아마 안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사업에 종사 중인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저물 날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때문에 비록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형식이나 형태는 바뀌겠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사업이 저물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류는 늘 이런 보험을 두고자 했습니다. 이 고대 왕들은요, 그 혼인을 통해서 혹시 모를 이 귀족들의 반란에 대한 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이웃 나라 왕실과의 이 정혼을 통해서 혹시 모를 이 전쟁을 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뭐 저는 이 영국에서 이 로이드 뱅크 사용하는데요. 이 로이드 그룹이야말로 근대 보험 업계의 이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약 330년 전인데 그 1688년에 이 런던의 한 커피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에드워드 로이드 커피숍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 선박과 이 화물주들이 모여가지고 이 해상 무역에 따른 이 위험 정보를 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투자와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지요. 그 불과 이 40년 지나서 이 1730년대에 한 40년 지나니까 이 로이즈가 이 선박 보험 업계를 완전히 주름잡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뭐그 위상이 여전하지요. 그래서 이 런던의 큰 보험 거래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 선생님들은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괜찮지요. 그 웬만하면은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은 자녀가 이런 부분을 아참 잘하고 친구들과도 참잘 지낸다라고 이 학교 생활에 대한 칭찬과 함께 부모를 이 안심시켜 주려 하는 이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다릅니까? 이 학원 가면 다르죠. 예. 특히 학원 업계에 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 있는데 항상 칭찬을 이렇게 듬뿍 해주되 마지막에는 늘이 불안의 요소를 남겨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돌아왔는데 마음에 조금도 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고 이참 찝찝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학원은 곧그문 닫을 학원입니다. 그래갖고 사업이 안 됩니다. 전교 1등의 부모가 와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 학원은 불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학원에 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뭔가 이 찝찝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탁월한 강사가 가진 능력이고요. 이 학원의 매출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학원 상담원과 이 보험 설계사는 이 말하는 화법과 논리 전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제품을 홍보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앞으로의 가능성 있는 두려움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나오미도 아마도 이런 그 상상의 두려움을 견뎌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괜찮죠. 그 보아스의 은혜로요. 그 며느리 룻이 많은 곡식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풍족해요. 지금 당장은. 나중에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요. 마치 보험 설계사가 이 보험비 계산하듯이 이리저리 바삐 머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며느리 룻에게 너도 이제 가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속에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때가 아마 이제 5월 말쯤에서 한 6월경으로 우리가 추산합니다. 수확한 보리를 타작할 때예요. 이제 보리 수확 다 끝내놓고 그 이제 알갱이 트는 거지요. 2절을 보면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시 요즘처럼 뭐 좋은 곡식 탈곡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지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단단한 바위에다가 곡식을 쫙 깔아놓고 내려치는 형식으로 탈곡을 했습니다. 보통 그 야트막한 언덕 위에서 이 저녁나절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 바람이 적당히 불어줘야 이 타작을 해놓으면은 바람이 적당히 싹 불어줘야 쭉정이가 싹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됐습니다. 언덕을 선호했죠. 또 저녁나절. 이 낮바람은 너무 쎘거든요. 낮바람은 너무 쎄니까 이 알곡까지 다 날아가니까 이 저녁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언덕 위에서 서늘하게 부는 바람 이 정도 알곡은 날아가지 않고 이 쭉정이만 날아갈 수 있는 정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그 농경 풍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꾀를 낸 것이지요.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참 알쏭달쏭한데요. 이 시킨 내용을 보면은 특히 3, 4절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너무도 많은 이 학자들의 이 정말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알쏭달쏭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목욕을 하고요.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뭐 깔끔합니다. 이 의도는 분명해요. 그저 위생적인 의미에서의 목욕이 아닙니다. 이 남자와 잠자리를 하기 전에 하는 이 목욕을 말합니다. 기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값진 기름 아무데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올리브 기름이었을 텐데 악취를 제거하는 이 데오도란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복을 입으라는 이 말은 여인의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과부들은요, 과부임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그 애도의 표시이기도 한 반면에 이 다른 사내들의 접근을 막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행동들이 뜻하는 바잘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애초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그 풍습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며느리 룻 입장에서는 이 100%의 시어머니의 지시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룻은 이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니라 그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뭐 완전히 이해했다라고는 볼수 없지요. 이렇게 준비한 뒤에 일단 대기하라 합니다. 저녁에 남자들이 일할 때에 눈에 띄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리타작은 언덕 같은 곳에 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저녁에 작업을 했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그 밤길도 멀고 먼 거리였습니다. 보통 이 베들레헴 외곽에서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임시 거처나 안 그러면 이건 뭐 야외에서 노숙을 해도 되는 날씨 노숙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 보아스가 어디로 가 자러 가는지 그러니까 이잘 보고 그 옆으로 가라는 것이 지시였지요. 미국에서 신학교 있을 때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요. 주중에는 그 신문도 돌리고 학교 도서관과 또 서점에서 일도 하고 방학 때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미국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동시에 두세 가지 일을 막 했습니다.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랑 다르게 그 미국은 보통 그 바이위클리로 2주에 한 번씩 입금되거든요. 그 2주에 한 번씩 페이슬립이 옵니다. 피곤할 때쯤 되면 딱그 입금이 됩니다. 바쁘긴 하지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리셉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내 데스크라고 하죠. 예, 문의 전화 같은 거 받고 뭐 손님과 학생들 안내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학생 한 명이 오더니 저한테 이 레이디즈 룸이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레이디즈 룸이 화장실을 말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화장실 토일렛인 줄만 알았지 레이디즈 룸이 어딘지 우리 학교 세미나 룸도 있고 렉처 룸도 있고 뭐 커먼 룸도 있고 뭐 프로페서 룸도 있고 뭐 한데 이 레이디즈 룸이 어디냐 막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아 얼마나 진땀이 나든지 어디 영어도 못하는 애를 갖다가 그 리셉션에 앉혀뒀냐 이런 싶은 그런 말 들을까 봐가지고 막 안절부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화장실인 거예요. 그냥 그 토일렛이라고 하지. 그걸 뭐, 이 레이디즈 룸이라고 이 돌려 말하는 표현 방식. 우리 그 볼일 보러 갔다 올게. 라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치 이불을 들라. 이런 말은요. 그냥 덮고 있는 이불을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시적이고 지금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둘러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런 좀, 노골적인 표현들은 보통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에둘러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더 그렇지요. 이는 레위기와 에스겔에도 나오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소위 그 성기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18장과 에스겔 22장 1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은 이 하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목욕 가운 같은 것을 입고 잘 때에 그걸 들추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명령은 사실 그 몹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룻이요, 그 창기로 오해될 수 있거든요. 이는 그 전형적인 창기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남자가 자는 침실에 먼저 들어가는 것, 게다가 이 당시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아닙니까?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들었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시대였으니 이 남자들도 창기랑 어울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 매우 그러니까 위험한 제안을 지금 며느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그래서 나오미의 도박, 이 나오미의 갬블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며느리를 두고 일종의 도박을 한 셈이라는 것이죠. 6절부터는 룻이 나오미가 시킨 대로 모두 이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배불리 먹고 흡족했습니다. 나오미가 시킨 대로 룻은 잘 숨어 있었던 것 같지요. 뭐 들키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다른 일꾼들이 이뭐 룻이 있는지 눈치 못 챕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뭐 음식까지 배불리게 먹었으니까 이 졸음이 쏟아져 왔겠지요. 보아스가 잠이 들자 룻은 시어머니가 이 시킨 대로 보아스의 옷자락을 들친 채 눕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잘안 되어 있는데요. 8절에는 사실 그 으스스 떨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옷자락이 들쳐 있으니까 자다가 뭐한그뭐 초여름이라도요. 자다가 뭐이 발가벗은 채로 자다 잔다거나 하면 이 춥잖아요. 추워 깰수 있잖아요. 보아스는 지금 잠결에 추워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이 추워가지고 일어났는데 이웬 여자가 있는 거지. 처음엔 누군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네 누구한테 속한 종이냐라고 묻습니다. 다행히도 이 보아스는 요셉과 같은 자였습니다. 다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에 보아스는 그렇지 않은 이 선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런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뭐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요셉처럼 보아스는 이 룻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룻을 창기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룻을 죽게 세워줍니다. 이 나오미가 아마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흘려갔던 거죠. 사실 9절 끝부분에 나오는 룻의 대사,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은 이 전형적인 프로포즈 대사입니다. 우리도 그 전형적인 프로포즈 대사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뭐그 머리 우리 머리가 그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같이 살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뭐 아, 내 알을 놔둬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우리 전형적인 그 프로포즈 대사 있죠. 예. 결혼하자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결혼하자는 청혼입니다. 청혼. 보아스 이 청혼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이 평소 룻에 대한 마음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룻이 늘 과부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이 과부옷을 입고 다니니까 애초부터 이 보아스는 엉뚱한 마음을 먹지 않았던 겁니다. 보아스는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 제법 났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바로 지금 이 청혼이 나에게 이큰 은혜다라는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보아스가 보았을 때 룻은요 더 젊은 남자 따라갈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눈, 즉 자기 소견이죠.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이 보아스의 눈에 이는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즉시 승낙하죠. 그리고 칭찬합니다. 11절 말미 보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그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룻을 상당히 높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이미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 평판이 좋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잠언 뒤에 룻기가 있는 성경 순서를 따르는 계파가 있는데 그들은 이 구절과 잠언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을 결부시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아내가 바로 룻이라는 해석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의 배열입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아내가 꼭 룻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다라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죠.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선뜻 성낙한 만큼 룻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신실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다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다시 침착을 되찾는 모습이 나오죠. 너를 책임져야 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업 물을 자, 즉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강제적인 제도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순서대로 그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예컨대 직계 가족, 그다음 사촌, 그다음 오촌, 그다음 육촌 이런 순서가 되는 셈이죠. 보아스는 이 원칙 잊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보듯이 보아스는 이 원칙을 아침에 바로 수행하겠다라고 룻에게 약속합니다. 룻을 애태우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이 가까운 친척에게 아침에 곧장 물어본 뒤에 그가 원치 않으면 반드시 내가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되는 고엘, 원래 원뜻은 구원자, 대신 갚아줄 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해당하는 규율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지요, 이 룻은 모압 여자한테는 해당사항 없는 일이었어요. 안 해도 그만이고요, 그 무시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 우리한테 해당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영국인이 뭐 한국에 병역 의무 뭐 이행 안 해도 상관없듯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아무 상관없을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이를 잘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호소한 것은 이러한 규율 자체가 아니라 보아스가 가진 선한 성품과 관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위험한 수를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행동 무리수였고요, 실패할 확률도 높은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에게 청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먼저 이 남자에게 다가오는 일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배필 구할 때 한번 보세요. 리브가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순서였습니다.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이 창기들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룻은 종과 다름없는 신분 아닙니까? 스스로도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청혼한다는 것, 대담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꾸몄다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이것이 의도 있는 행동이 무서운 까닭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면 끝입니다. 나오미가 몰랐을 리 없지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이 잠든 남자의 옷을 들추는 것, 남자의 환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략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이 창기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오미의 도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선하고 이 정직한 성품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일종의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나오미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나오미의 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님을 알지요. 까딱하면 며느리가 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이 계략이 어찌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일이 되도록 풀어가셨으니까 된 것이지 나오미의 계략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고엘은 강제력이 없는 규율이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보아스의 성품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저 이 여자만 건드리고 나 몰라라 해도 이 비난받지 않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방여인 아닙니까? 우리는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얼마나 이 많은 성공들을 경험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만 이 내 예상대로 이 일이 진행될 때에 참 그 성취감과 쾌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역시 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 역시 내 예상 빗나갈 리가 없지. 거기에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 예정에 대한 그 고백이 없습니다. 그저 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아도취만 가득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의 계획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면 그 결과는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저 룻은 한 명의 창기처럼 취급받고 그 다음날 모른 척 해버리면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이 보아스의 성품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순간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찰나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 자칫했으면 미끄러질 뻔했고 자칫 빗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순간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이 판단이 탁월해서 형통했던 것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칫했으면 정말 그날은 죽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적이 있습니다. 눈길에서 한 번은 운전하던 때인데 차가 뺑그르르 이렇게 360도로 뺑그르르 이래 회전을 했어요. 도로에서 큰일 날 뻔했죠.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둔하고 이 미련한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를 루시라는 남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지만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더욱 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루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우리의 지혜와 판단이 우리를 이제껏 인도했다 자찬할 때가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계획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미련한 결정과 계획을 통해서도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나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